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시리아 알레포 반군 장악 지역에서 민간인들을 탈출시키기 위한 작전이 오늘 또다시 추진됩니다. 현재 이 지역에는 버스와 구급차가 대기 중이지만 작전이 합의대로 진행될지 여부는 분명치 않습니다. 이번 작전은 일단 의료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을 먼저 소개한 뒤 이어 민간인과 반군을 탈출시키는 일정으로 예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활동가들과 현지 의료진은 친정부군이 반군 장악 지역을 떠나려는 구급차에 발포해 적어도 3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로 인해 대피 작전은 연기되고 내전 양측은 러시아와 터키가 중재한 휴전 합의를 상대방이 위반했다며 비난했습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 최고대표는 어제 전투 재개는 큰 충격이라며 시리아 정부와 동맹군이 민간인 지역에 포격을 가한 것은 전쟁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오늘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일본 서남부 야마구치현 나가토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양측은 상호 적대 행위를 공식적으로 끝내기 위한 평화조약 체결을 바라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는 앞서 지난 5월 러시아 소치를 방문했을 당시 평화조약 협상과 관련해 오랜 교착 상태를 끝내는 방향으로 큰 진전을 이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그러나 이번 방문을 앞두고 일본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영유권 문제가 전혀 없는 것으로 보지만 일본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며 견해차를 드러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베 총리가 러시아 극동 개발 지원을 협상의 지렛대로 삼는 것은 오산일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럽연합 정상회의가 오늘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립니다. 유럽연합 28개 회원국 정상들은 이번 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대러시아 제재 연장 여부와 난민 사태,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문제 등을 논의할 전망입니다. 러시아와 관련해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최근 제재 연장을 지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분석가들은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갈등과 테러 문제 해결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함에 따라 제재 연장에 대한 추진 동력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 건설한 인공섬에 대공 미사일 방어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 연구단체가 밝혔습니다. 아시아 해양 투명성 기구 AMTI는 지난 수개월에 걸쳐 상업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공섬들의 새로운 무기 시스템이 갖춰졌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AMTI는 중국이 이미 지난 6월부터 장거리 활주로를 개설한 스프레틀리 군도 내 피어리크로스와 미스치프 수비섬에 들어선 육각형 모양의 구조물 건설 과정을 추적해왔습니다. 분석에 따르면 피어리크로스 섬을 촬영한 사진들에는 거의 표적 레이더로 추정되는 시설 등이 포함된 건물들이 나타났습니다. AMTI 관계자는 BOA에 이 같은 사진들은 중국이 군사적 갈등을 빚는 분쟁 도서들을 군사화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또 다른 증거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미국 최대 정보기술업체 최고 경영자들을 만났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기업의 혁신을 일으키고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도록 기업인들과 대화와 협력을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인은 또 경영인들에게 놀라운 혁신을 계속 이뤄줄 것을 당부하고 이를 위해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인터넷 업체 야후사에서 3년 전 회원 10억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유출 사고는 지난 2013년 8월 발생했으며 야후사가 지난 9월 발표했던 2014년 회원 5억 명 정보 유출 사건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유출된 정보에는 이용자의 이름과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생일, 보안 질의 응답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6년 12월 15일 목요일 VOA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노시청입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북한은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시험을 육상에서 실시했습니다. 수중 사출을 보완하기 위한 시험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하고 영국 정부는 계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UN 협약을 비준해 내년 1월 5일부터 공식 발효하게 됩니다. 내일 북한 날씨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 영하 24도에서 영하 4도, 낮 최고는 영하 13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바다에서 1.5 내지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 내지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북한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의 육상시험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올 들어 벌써 네 번째 시험인데 한국 군 당국은 관련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북한이 최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발사 시험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발사 시험은 수중이 아닌 육상에서 실시됐으며 콜드런치, 즉 수중 사출 기술을 보완, 개량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콜드런치는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때 잠수함 내부에서 연료를 분사시키지 않고 가스 등의 압력으로 미사일을 외부로 쏘아 올린 뒤 공중에서 점화하는 기술입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개발 진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우리 군은 한미 공조를 통해서 북한의 SLBM 개발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올 들어 지난 4월과 7월, 8월에 각각 SLBM 발사 시험을 실시했으며 이 가운데 지난 8월엔 고각 발사 방식으로 SLBM 사거리를 500km로 늘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는 수중 점화는 물론 사출, 비행 단계에 모두 성공한 것으로 미군 측은 북한의 SLBM 기술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콜드런치 기술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경우 SLBM의 실전 배치가 더욱 빨라질 것으로 보고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연구위원은 과거 북한이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성공한 만큼 이번 발사 시험은 기술 보완이나 개량 차원의 시험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육상에서 원래는 단계적으로 거쳐면 육상에서 실험한 다음에 잠수함으로 가거든요. 이번 말고 전에도 육상에서 실험한 적이 있고 해상에서 실험하다가 다시 육상에서 또 한 번 한 거니까 요소 기술 개량 쪽에 가깝겠지. 그다음에 이제 발사대를 개량했든가 뭐 해서 기술 측정 차원이지.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김동엽 교수도 북한이 지난 8월 시험 발사 당시 점화에 성공한 뒤 500km를 비행한 만큼 이번 시험이 단순한 발사 시험은 아닐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김 교수는 아울러 지금까지 북한 SLBM 수중 사출 시험에 사용된 67m의 신포급 잠수함은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이 아니라며 발사관도 하나뿐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의 이번 SLBM 육상 시험은 500km를 비행한 미사일과 SLBM을 발사시키는 작전 배치용 플랫폼과의 체제 결합을 위한 시험이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김 교수는 분석했습니다.
분명히 이 발사관이 한 3개 있어야 되고 아래 한 5, 60명의 승조원들이 생활도 해야 되고 이런 어떤 정상의 작전 능력 수행이 가능한 플랫폼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만들어진 실제 작전 배치용 플랫폼과 500km 날아가는 것과 쉽게 말하면 결합하기 위한, 체제 결합하기 위한 실험이었다고 봐요. ABM을 개발한 단계에서 한 스텝 더 나간 거죠.
북한이 이렇듯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기술 향상에 주력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 정부는 앞서 지난 8일 북한의 SLBM 개발 저지를 위해 잠수함 분야 60개 감시 대상 품목의 대북 수출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품목들이 다자 수출 통제 체제에 의해 통제되진 않지만 북한의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잠수함 체계 전반을 포괄하는 품목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차기 행정부의 첫 국무장관에 렉스 틸러슨 엑슨모빌 최고 경영자가 지명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틸러슨 지명자가 국제무대에서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쌓았으며 지명소감으로 동맹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앞으로 미한 동맹관계의 발전과 강화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윤병세 한국 외교부 장관은 내년 1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빠른 시일 내 미국을 방문해 틸러슨 지명자와 외교장관 회담을 갖고 대북 정책과 미한 동맹 등에 대해 논의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윤 장관의 미국 방문 계획은 틸러슨 지명자가 미 의회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르면 내년 2월쯤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직 북한 주재 영국 대사가 이례적으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비판했습니다. 노동당이 주민들의 모든 삶과 정보를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며 영국 정부는 관여 정책을 통해 계속 개선을 촉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곤 기자가 보도합니다.
앨러스테어 모건 평양 주재 영국 대사가 지난 10일 세계 인권의 날을 맞아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우려하는 동영상을 발표했습니다.
North Korea is arguably the last remaining Stalinist country in the world. It's not pure Stalinism, but it's very similar.
모건 대사는 1분 40초짜리 동영상에서 북한은 아마도 세계에서 마지막 남은 공산 스탈린주의 국가일 것이라며 완전한 스탈린주의는 아니지만 매우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은 조선노동당이 완전히 통제하는 국가로 김정은의 영도 아래 획일적인 체제를 갖고 있고 노동당이 국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고 규제한다고 지적했습니다.
Every aspect of life in the country is controlled and regulated by the party. One of the first things you see when you go to DPRK.
북한에 가면 처음으로 보이는 것 가운데 하나가 모든 공공장소에 설치된 정권의 선전물이란 겁니다. 또 모든 출판물은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모든 공인된 언론 매체는 국가와 당이 통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의사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고 밝힌 세계인권선언 19조가 북한에서 실행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모건 대사는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의 어떤 정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다며 일반적으로 주민들은 어떤 인터넷 접속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The regime seeks to restrict any access for the citizens of North Korea to information from outside the country. So
모건 대사는 영국 정부가 북한 관리들과의 만남과 기회가 있을 때마다 국민의 사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정보의 자유 권리를 옹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모건 대사의 이런 지적은 새삼스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평양에 주재하는 현직 대사가 세계 최대 동영상 공유 웹사이트인 유튜브를 통해 직접 북한 정권에 의한 인권 유린 문제를 제기한 건 북한의 인권 문제가 그만큼 매우 심각하다는 걸 반영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영국 정부는 북한의 심각한 인권 문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비판적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한편 영국 외교부는 지난 4월에 발표한 2015 인권과 민주주의 연례 국제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에서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한 인권 우선 대상국 가운데 하나로 지정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는 북한의 인권 문제는 대북 정책의 우선 과제라며 북한 정부가 인권 침해를 인정하고 해결 조치를 취하도록 계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뷰인 뉴스 김영권입니다.
북한이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 협약을 비준했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됩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북한이 지난 6일자로 장애인 권리 협약을 비준했다며 이에 대한 확인서를 9일 발급했다고 밝혔습니다. 내년 1월 5일부터 북한에서 공식 발효되는 이 협약은 신체와 정신, 지적 장애를 포함한 모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유엔 인권 협약입니다. 지난 2006년 12월 13일 제61차 유엔 총회에서 채택된 뒤 2008년 5월 3일에 발효됐고 14일 현재 북한을 포함해 전 세계 172개국이 비준했습니다. 북한은 2013년 7월 3일에 이 협약에 서명했고 이후 약 3년 반이 지나 이번에 비준했습니다. 이 협약은 장애인들도 모든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완전하고 동등하게 누리도록 촉진, 보호, 완성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과거에 시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보았다면 이제는 권리의 관점에서 장애인의 권리 보장이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국가가 이 협약을 비준한다는 것은 자국 내 장애인 보호법을 협약에 부합하도록 정비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사회는 그동안 북한에 이 협약의 비준을 지속적으로 촉구해왔습니다. 지난 2014년 유엔인권이사회에서 실시된 북한인권에 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은 북한에 장애인 권리협약 비준을 권고했고 북한은 이 권고를 수용했습니다. 당시 UPR 심사에 참석했던 최명남 북한 외무성 보국장입니다.
The DPRK signed the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 July 2013.
지난 2013년 7월에 협약에 서명한 뒤 비준에 필요한 준비를 하고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2013년 11월 장애인 복지의 국제적 기준을 반영해 장애자 보호법을 개정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습니다. 앞으로 북한은 협약 발효 2년 안에 협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취한 조치와 진전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보고서를 유엔에 제출해야 합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석탄을 실은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10여 척이 중국 항구에 입항하지 못한 채 공해상을 맴돌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 근해에서는 평소 포착되던 20여 척의 선박이 일제히 사라졌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석탄을 수출입하는 항구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의 란샨항. 이 항구에서 약 20km 떨어진 바다 한가운데 우리스타호와 미네오, 만정 1호, 빅토리 2호 등 북한 선적 혹은 북한 항구만을 오갔던 사실상의 북한 선박 4척이 머물고 있습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 정보를 보여주는 민간 웹사이트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이 중 우리스타와 빅토리 2호는 한반도 시간으로 각각 11일 밤과 12일 새벽부터 미네와 만정 1호는 13일과 14일부터 같은 자리를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석탄 등 광물을 실을 수 있는 벌크선으로 지난 몇 년간 란샨항처럼 중국 내 많은 양의 석탄이 야적된 항구에 자주 모습을 드러냈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선박은 현재 석탄을 적재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어떤 이유에선지 란샨항을 눈앞에 두고 입항하지 못한 채 길게는 나흘째 공해상에 떠 있습니다. 란샨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르자오시의 한 항구 앞 약 13km 지점에도 북한 선박 금송호가 14일 새벽부터 머물고 있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 펑라이항 앞바다에는 북한 국적의 남포 9호와 자모산호가 11일 밤부터 멈춰 있는 모습이 관측됐고 남포항을 출발지로 한 진롱 1호와 태안호 등은 또 다른 항구인 시다오항 앞바다에 각각 12일과 13일부터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장진강호와 금송 5호, 금산호 등도 레닌강항과 다이렌항, 친황다오항 앞 해상에 이틀에서 사흘째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 선박은 대부분 같은 자리를 유지하는 바람에 마린 트래픽 지도상에서는 항적이 한 자리를 수차례 맴도는 복잡하게 꼬인 형태로 나타나 있습니다. 선박이 항구 입항을 앞두고 하루나 이틀 공해상에 대기하는 경우는 있지만 이처럼 최소 12척의 북한 선박이 한꺼번에 장시간 머무는 건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집니다. 마린 트래픽에 따르면 입항을 앞둔 이들 선박들은 난샤낭 앞바다에 있는 선박들과 같은 벌크선으로 위성지도 확인 결과 목적지가 대부분 검은 물체가 가득 쌓여있는 중국의 석탄 취급 항구들이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최근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 11일부터 이달 말까지 북한산 석탄 수입을 일시 중단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현상이 중국 정부의 결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선박이 해외 항구 입항을 앞두고 오랜 기간 머물다 본국으로 돌아간 사례는 지난 3월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결의 2270호를 채택한 직후에도 목격된 적이 있습니다. 당시 안보리는 총 31척의 선박을 제재 명단에 포함시키면서 유엔 회원국 입항을 금지시켰는데 일부 대상 선박들이 중국과 러시아 바다에 열흘 가까이 떠 있다 북한으로 뱃머리를 돌린 겁니다. 한편 북한 선박들이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는 건 북한 영해에서도 관측됐습니다. 안보리 결의 2321호 채택 직전까지 남포 등 북한 항구에는 북한 선박을 포함해 다양한 선박들이 포착됐지만 현재 북한 항구에는 단 한 척의 선박도 마린 트래픽의 지도에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평소 20여 척의 선박의 신호가 포착됐던 남포항 역시 깨끗한 상태입니다. 이는 선박들이 일제히 선박 자동 식별 장치, 즉 AIS 송신기를 꺾거나 석탄 수출길이 막힌 선박들이 운항을 전면 중단하면서 생긴 현상으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앞서 2270호 채택 당시에도 제재 선박들은 AIS를 일제히 끈 상태로 운항했었습니다. BOA 뉴스 함재합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가 전면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정권 출범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불안정과 중국 기업의 피해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제재를 전면 이행할지 여부는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관측입니다. 매주 목요일 한반도 관련 뉴스를 심층 분석해드리는 뉴스 깊이 보기 서울에서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는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을 2015년에 38% 수준으로 제한한 것이 핵심입니다. 석탄은 북한 전체 수출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북한의 최대 외화 수입원입니다. 북한은 중국으로의 석탄 수출을 통해 지난 2011년 이후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외화를 벌어들였습니다. 유엔은 석탄 제한으로 연간 7억 달러, 은과 동, 아연과 니켈 등 수출 금지 광물 확대로 연간 1억 달러의 외화 수입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재가 전면적으로 이행될 경우 내년도 북한의 광물 수출이 김정은 집권 이전인 2010년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석탄을 비롯한 광물은 북한의 주요 외화 수입원이라는 점에서 북한 경제에 상당한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광물 수출 중단으로 인한 외화 수입 감소는 북한 당국의 수입 감소로 이어져 소비와 투자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임수호 팀장입니다.
그럼 이제 7억 달러가 모자라면 군수품을 사야 된다, 식량을 산다든지 뭐 산업 생산과 관련된 부품이나 원자재 이런 거를 사야 되는데 주로 그쪽으로 많이 들어갔는데 그거 못 사오니까 일단 북한 내부 생산성이 확 떨어질 거 아니에요. 1차적인 거고 2차적으로는 이제 그럼 북한 당국이 그대로 가만히 있느냐. 그게 아니고 부족한 외화를 어떻게든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충당할 수 있는 방법은 북한 내부에 있는 외화를 끌어당길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좀 당연히 물가가 오르겠죠.
무엇보다 이번 제재가 중국의 경기 둔화와 국제 원자재 가격 하락 등 북한의 대외 경제 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북한이 체감할 고통이 더 클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 추세를 감안할 때 석탄 수출 상한제에 따라 내년 하반기부터 북한산 석탄 수출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업연구원 이석기 박사는 이번 제재의 경우 석탄 수출에 대해 연간 쿼터제를 적용한 데다 석탄의 경우 대부분 배를 통해 대규모로 중국으로 들어가는 만큼 제재를 회피하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통관하면 세관에서 이제 눈을 감거나 서류를 조작하거나 이러면 몰라도 그게 그렇게 WTO 가맹국이보다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이게 석탄은 덩치가 큰 애라서 밀수를 통해서 하는 것도 그렇게 한계가 있을 테고 좀 우회하고 장난친다고 그러더라도 절반 수준으로 줄어버린다 그러면 영향이 제법 있을 수 있죠.
그러나 북한 체제 안정을 바라는 중국이 제재를 전면 이행할지는 여전히 불투명합니다. 북한 자원연구소 최경수 소장입니다.
이 앞전에 민생용으로만 해놨던 것에 비하면 쿼터제로 묶었기 때문에 중국이 더 부담은 더 있겠죠. 그것은 제가 보기에는 일단 중국이 얼마나 2315를 지킬 거냐에 대한 문제고, 그래서 과거 같이 이상격을 하다가 말 수도 있는 거고, 빠져나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안보리 결의 2325도 6자회담 재개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이고 포괄적인 해결과 긴장 완화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철저한 대북 제재 이행은 북한뿐만 아니라 중국 기업과 지역 경제에도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북한산 석탄의 경우 중국 동북 지역의 철강 업체로 가장 많이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개발원 KDI 이종규 박사는 중국의 지역 철강 생산량이 10% 증가할 때 그 지역의 북한산 무연탄 수입량이 약 17%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동안 대북 제재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도 시간이 갈수록 제재를 가하는 국가 입장에서도 정치, 경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함으로써 부담이 가중됐기 때문이라며 이번 제재 역시 중국 지방정부의 이행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이 박사는 강조했습니다. 미술을 비롯해 교육 현장에서 제재를 회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여전히 존재하는 데다 허위 신고를 검증할 시스템이 없는 것도 문제로 거론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는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와 마찬가지로 중국이 해관총소의 수입 통계를 조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이 북한에 수출하는 원유, 국제 제재에서 왜 원유를 들지 않았냐는 얘기가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2014년 1월부터 지금까지 계속 수출량 0이에요, 0. 중국 당국이 정확한 통제를 하고 정확한 양을 유엔에 보고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해요.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에도 불구하고 북한으로 가는 선박에 대한 검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도 허점으로 지적됩니다. 에너지경제연구원 김경술 박사입니다.
그 유엔 제재가 이 해상 항문 검색 유튜브 강화를 지난번에 2290때도 했는데 대외 운송 왔다 갔다 하는 거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했거든요. 이번에 유엔 제재가 그런 것들을 하겠다는 얘기가 없어요.
북한이 부족한 외화를 확보하기 위해 의류 수출이나 해외 노동자 파견 등 비제재 대상 품목의 수출을 확대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공조도 핵심 변수로 꼽힙니다. 중국 정부가 강도 높은 제재안을 수용한 것은 미국 정부가 세컨더리 보이콧 카드를 내세워 압박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한국 외교가의 평가입니다. 한국 정부 소식통은 대북 제재를 이끌어온 미국과 한국이 정치적 이행기를 맞이한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강력한 대북 제재 국면이 얼마나 이어질지가 관건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은지입니다.
지난해 북한 주민들의 소득은 남한 주민의 22분의 1에 그쳐 한 해 전보다 격차가 더 벌어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보유율은 13%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민들의 1인당 소득은 지난해 기준 미화로 1,180달러 수준으로 남한 주민들의 22분의 1 정도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2014년 남한의 21분의 1이었던 게 그 격차가 더 벌어졌습니다. 한국통계청은 지난해 기준으로 각종 북한 관련 통계를 담은 2016년 북한의 주요 통계 지표를 15일 발간했습니다. 이 통계 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명목 국민 총소득은 290억 달러를 약간 넘는 수준으로 남한의 45분의 1에 그쳤습니다. 이 또한 2014년 44분의 1에서 격차가 더 커진 겁니다. 북한의 무역 총액은 63억 달러로 9,633억 달러를 기록한 남한의 15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한국의 지난해 경제성장률은 2.6%를 기록했지만 북한은 1.1%의 마이너스 성장률을 보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손전화 보유 증가세는 지속됐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인구 100명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12.9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남한의 9분의 1 수준에 불과하지만 2014년 11.2명보다는 늘어난 수치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이동전화 가입자 수는 지난 2010년 100명의 1.8명에서 2011년 4명, 2012년 6.9명, 그리고 2013년 9.7명으로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와 관련한 IBK 경제연구소 조봉현 박사의 분석입니다.
북한에서 최근에서 휴대폰이 급속도로 보급이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것은 북한 내에서 당마당을 중심으로 시장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 추세에 맞춰가지고 휴대폰 보급 확대를 통해서 북한 당국 입장에서는 자금을 흡수하고 그다음에 자금을 돌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휴대폰 사업을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쌀 생산량은 202만 톤으로 433만 톤을 기록한 남한의 절반 정도였습니다. 북한의 수산물 생산량은 93만 1천 톤으로 남한의 4분의 1에 불과했습니다. 북한의 도로 총 연장도 2만 6천 킬로미터로 10만 7천 5백 킬로미터인 남한의 4분의 1에 그쳤습니다. 시멘트 생산량은 북한이 670만 톤으로 남한의 8분의 1 규모였고 발전 설비 용량은 742만 7천 킬로와트로 남한의 1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북한의 인구는 2,477만 명으로 5,100만여 명인 남한의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이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이들은 새로운 정보 유입 방법 개발, 탈북자 단체에 대한 지원 확대 등 미국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제안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동부 하버드대학교 벨퍼센터의 백지은 전 연구원은 13일 뉴욕타임스 신문에 밀수된 TV쇼가 북한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습니다. 백 전 연구원은 북한 당국의 가혹한 처벌에도 불구하고 일반 북한 주민들 사이에 해외 라디오와 TV, 영화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해외 정보로 인해 북한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 주민들 사이에 당국에 대한 불만이 늘고 한국풍 말투와 옷차림이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 전 연구원은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북한 내 정보 유입을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위해 라디오와 영상물을 제작하는 탈북자 단체들의 금전적 지원을 하고 민간 기업과 제휴해 혁신적인 정보 유입 방안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 탈북자들을 기자로 훈련시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백 전 연구원은 외국 라디오와 영화를 보며 북한 당국의 거짓을 알게 됐다는 탈북자들의 증언도 전했습니다. 워싱턴의 보수 성향 민간단체인 헤리티지 재단의 올리비아 에노스 연구원도 최근 대북 정보 유입 개선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이 보고서에서 북한으로 정보를 유입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적 이익과 인도주의적 목적에 부합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북한 주민들이 탈북을 결심하는 중요한 동기는 외부 정보이며 냉전 시대에 증명됐듯이 독재 정권 붕괴에 기술과 언론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에노스 연구원은 현재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은 주로 라디오, 이동식 저장장치 USB, CD, DVD, 휴대전화 등을 통해 이뤄진다며 정보 유입 확대를 위해 추가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북한 인권법에서 책정된 자금을 이용해 대북 정보 유입을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소형 위성 접시를 북한에 밀반입하고 위성 항법 장치 GPS가 부착된 대형 풍선을 이용해 전단과 DVD를 살포하며 무선 인터넷 와이파이를 활용하는 방법 등을 심도 있게 연구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아울러 한국 탈북자 단체들이 라디오 주파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권고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미국과 한국 정부는 현재 대북 라디오 방송의 내용이 북한 청취자들의 필요에 적절히 부응하고 있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신문은 13일자 사설에서 지난 25년간 3명의 미국 대통령이 북한에 제재와 압박을 가했지만 핵과 미사일 개발을 중단시키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신문은 미국 정부가 북한 당국을 상대하지 말고 주민들에 직접 접근하라고 제안했습니다. 특히 조지 부시 전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제안한 해법을 전했습니다. 미국이 탈북자 유입을 확대해 이들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돈과 정보, 자유로운 삶을 전하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새로 취임하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탈북자들의 미국행이 가능하고 또 지원을 받아 처음부터 좋은 출발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를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고 이 신문은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원장입니다.
북한 함경북도에서 지난 8월 말 수해가 발생한 이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는 긴급 모금 등을 통해서 적극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유엔은 수해 복구 지원금 모금 목표액의 38%가 확보됐다며 이 자금으로 보건과 영양, 식량 안보, 식수, 위생 등 6가지 분야에서 지원을 펼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 천일규 기자와 함께 현재 수해 복구와 유엔의 지원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함경북도의 이번 홍수 피해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좀 정리를 해 주실까요?
네, 유엔에 따르면요. 138명이 사망하고 400여 명이 실종됐습니다. 또 가옥 3만여 채가 파괴됐고요.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습니다. 홍수로 피해를 입은 주민은 총 60만여 명에 달했고 이 가운데 특히 14만여 명의 피해가 극심했다고 유엔은 밝히고 있습니다.
수해가 발생한 뒤에 유엔 등 국제사회 지원이 이어졌는데요. 현재 복구 상황이 어떤지 또 수대민들이 살 수 있는 살림집은 모두 완공이 된 건지도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유엔에 따르면 그 북한 당국은 수재민들을 위해서 지난 3개월간 단층 집과 아파트 등을 포함해서 총 3천여 채 새 집을 건설했습니다. 이는 1만 2천 가구가 살 수 있는 규모인데요. 한 가구를 4가족으로 봤을 때 4만 8천여 명이 살 집이 마련된 겁니다. 이번 홍수로 7만여 명이 집을 잃었으니까 아직도 집이 없이 친구나 친척 또 임시 거처에서 생활하고 있는 수재민이 있다는 겁니다. 북한 당국은 내년에도 이들을 위한 살림집 건설을 계속할 계획입니다.
일단 일부를 위한 살림집이 마련이 됐다고 하더라도 피해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닐 텐데요. 새 집에 대한 물 공급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유엔은 새 집에 입주한 주민들이 여전히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홍수로 수도와 위생시설이 파괴돼서 주민들은 여전히 우물이나 물 정화 알약, 그러니까 수질 정화제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에 따라서 15,800가구에 이 수질 정화제를 배포했고요. 수재민 2만 4천 명에게 깨끗한 물과 물통, 비누, 위생용품을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긴급 화장실과 물 펌프 등도 제공했습니다.
이번 홍수로 농경지 피해도 심각했는데요. 수재민들의 식량 상황은 어떻게 파악되고 있습니까?
네,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요, 함경북도 농경지 2만 7천 헥타르가 훼손됐고 주로 쌀과 옥수수가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피해 농지는 전체 북한 농지의 2%에 불과했지만 함경북도 주민들은 이미 지난해 홍수와 가뭄으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로 식량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피해를 입게 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달 북한 당국의 배급량은 주민 한 명당 하루 380g으로 북한이 목표로 하는 573g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유엔은 영양 부족을 겪는 5살 미만 어린이 수가 여전히 많다고 밝혔습니다.
수재민들의 식량 사정이 심각한 것 같은데요. 이럴 때 유엔의 지원이 절실하겠는데 유엔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네, 유엔은 지난 10월부터 매달 3만 1천여 명의 어린이와 임산부 또 수유모에게 영양 강화식품 417톤을 지원을 했습니다. 또 수재민 15,000여 명에게 콩 793톤과 식용유 43톤, 고열량 영양과자 또 145톤 등을 제공했습니다. 아울러서 3만 1천 가구가 겨울 동안 채소를 재배할 수 있도록 온실 자재도 지원했다고 유엔은 밝혔습니다.
아무래도 질병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수재민들의 질병 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수해로 진료소가 파괴돼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최소 45곳 이상의 의료시설이 홍수로 파괴가 돼서 의료장비와 필수 의약품 부족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게 유엔의 설명입니다. 유엔은 5살 미만 어린이 설사 환자 수는 감소를 했지만 감기 같은 급성 호흡기 질환 환자는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또 필수 의약품 재고가 떨어져서 하루빨리 채워 넣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유엔은 질병 관리를 위해서 어떤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까?
네, 최대 10만여 명을 치료할 수 있는 분량의 설사약을 지원을 했고 또 새 집 건설에 동원된 노동자 20만여 명에게 파상풍 접종을 실시했습니다. 또 현지 의료 관계자들에게 급성 호흡기 질환 관련 교육을 했고요. 어린이 2만 4,500여 명에게 겨울옷을 제공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천일교 기자와 함께 함경북도 수해 복구와 유엔의 지원 상황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민간 구호단체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가 함경북도 수재민을 위해 구호품을 지원했습니다. 이 단체는 14일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 9월 미국의 구호단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을 통해서 수재민들에게 구호품 세트 500개와 학용품 세트 110개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호품은 무산군과 연사군 내 수재민들에게 전달됐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캐나다의 구호단체 퍼스트 스텝스를 통해 6,060제곱미터 분량의 지붕 자재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사군에서 홍수로 파괴된 타가소와 유치원, 진료소를 재건하는 데 사용될 예정입니다. 퍼스트 스텝스의 수잔 리치 대표는 메노나이트의 지원 덕분에 연사군 어린이들이 따뜻한 곳에서 공부하고 생활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메노나이트는 지난해에도 북한의 담요 3,500장과 학용품 4,700세트, 통조림 고기 26만 톤, 위생용품, 비누, 구호품 등을 지원했습니다. 메노나이트 중앙위원회는 기독교 종파인 메노나이트 교인들이 결성한 구호단체로 지난 1996년부터 북한의 식량과 농업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해왔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한국의 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어선 3척을 잇따라 발견해 선원 8명을 구조했습니다. 한국통일부는 판문점과 서해군통신선 등을 통해서 이들의 송환을 위해 북측에 연락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박병룡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통일부 정준희 대변인은 15일 한국해양경찰이 최근 동해에서 표류하던 북한 선박 3척을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대변인의 발표 내용입니다.
우리 해경은 12월 11일과 12월 12일 기간 중에 동해에서 표류하는 북한 선박 3척을 발견하고 선원 8명을 구조하였습니다. 북한 선박은 기관 고장, 중국 어선과의 충돌, 그리고 예인줄 절단 등의 사유로 동해를 표류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된 북한 선원 8명 모두 북측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3척의 선박 가운데 한 척은 수리와 운항이 불가능해 선원들의 동의 아래 해상에서 폐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조된 북한 선원들은 길게는 석 달 정도 식량과 물이 부족한 상태에서 표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3척의 배에서 10명이 약간 안 되는 선원이 아사한 것으로 생존 선원들이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사망자의 시신은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생존 선원들도 굶고 지치고 힘든 상태에서 갑판에 쓰러져 있다가 파도에 휩쓸리기도 한 사망자들을 구조할 방법이 없었을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북한 선박 3척이 한꺼번에 구조된 것과 관련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겨울철 고기잡이 동료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이 최근에 이례적으로 동절기에 어로 활동을 독려하는 그런 활동들이 있었습니다. 군부대 수산사업소를 세 곳을 이상 연달아 방문한다든지 또는 뭐 300일 이상 출월을 해라라는 지시를 내린다든지 하는 이런 한 부문의 어떤 동료가 이 바탕이 된 것 같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관련해 북한 관영 매체는 15일에도 김정은 위원장이 수산사업소를 방문했다고 보도했는데 어민들의 희생을 바탕으로 평양 시민들에게 수산물 공급을 강조함으로써 애민 정신의 모순된 측면을 드러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구조된 북한 선원들과 선박을 오는 19일 오전 9시 동해상에서 송환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15일 오전 판문점을 통해 연락을 세 차례 시도했으나 북한 측의 응답이 없었고 10시 10분과 15분에는 서해 군통신선으로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역시 반응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에 따라 일정에 없던 기자설명회를 통해 북한 선원들의 구조 사실을 공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늘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북쪽에 이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호응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계속 우리가 다양한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 정부는 15일 오후 3시 판문점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북측의 선원 송환 계획을 통보했습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판문점에서 근무하는 북측 군인들이 통보 내용을 적어갔으며 이들이 상부에 한국 측 통보 내용을 보고하면 북측의 반응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북측은 지난 2월 10일 한국 정부가 개성공단의 전면 가동 중단 결정을 내리자 이에 반발해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하면서 판문점 연락관 통로와 군 통신선 등 남북 간 연락 통로를 모두 단절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통상 북한 선박이 표류해 한국 측으로 넘어오면 해당 선박을 수리해 북방 한계선에서 북측에 인계해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병용입니다.
한국의 이모저모를 알아보는 서울통신 도성민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오늘 한국 사람들의 눈과 귀는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최순실 국정농단 규명을 위한 청문회에 집중돼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 소식부터 들어볼까요?
네. 방송사들은 국정조사 청문회 현장을 생방송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뉴스 보도 시간에 또 관련 내용에 대한 분석, 전문가들의 의견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밤 10시 넘어서까지 국정조사위원들의 신문과 증인 참고인들의 진술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청문회에서 집중적으로 다루어진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비선 실세라고 불리고 있는 최순실 씨 일가의 비위에 집중됐습니다. 딸 정유라 씨의 대학 부정 입학과 각종 특혜를 규명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의 전현직 교수진, 전직 문화체육부 장관, 최순실 씨의 남편이자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의원 시절 비서실장이었던 이 정인혜 씨 관련 문건을 다루었다가 자리를 내어놓았다는 언론사 사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 오늘 청문회에서는 어제에 이어서 관련 사태를 무마시키려고 시도한 듯 보이는 그 최순실 씨의 전화 육성이 공개됐고요. 청와대가 대법원장 등 사법부에 대한 사찰을 했었다는 폭로가 나와서 또 다른 논란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하지만 오늘도 채택된 30여 명의 증인과 참고인 중에서 핵심 인물들이 출석하지 않아서 반쪽 청문회에 머물고 말았습니다.
비선 실세에 의한 국정농단 사태를 규명하기 위한 청문회 계속 일정이 잡혀 있죠?
네네. 5차 청문회는 다음 주 목요일인 22일에 예정돼 있습니다. 국가정보원장, 대기업의 관계자들, 그리고 앞선 청문회에서 출석하지 않았던 이 핵심 증인들 있죠. 최순실, 최순득 자매를 비롯해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안종범 전 정책조정수석, 문고리 3인방이라고 불렸던 청와대 전 비서관들이 증인으로 채택돼 있습니다. 사실상 마지막 청문회로 예상된 만큼 초미의 관심이 집중돼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검의 수사는 시작이 됐습니까?
아직 공식적으로 특검팀의 현판식이 달리지는 않았습니다만 청문회에 출석했던 주요 증인들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특검의 출국 금지 조치입니다. 사실상 특검 수사가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청와대 전 비서실장과 비선 진료 의혹을 받고 어제 청문회에 나왔던 병원장, 대통령의 자문위,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추가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오늘 특검에서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계획, 또 필요하다면 청와대 관저도 압수수색하겠다고 밝힌 것이 가장 큰 뉴스입니다.
특검이 계획하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어떤 것인가요?
대통령의 조사는 두 번, 세 번 할 수가 없으니까 조사를 하더라도 최대한 한 번 안에 끝내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최대 두 번 정도는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경호와 예우의 문제를 들어서 청와대를 방문 조사할 것을 유력하게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검을 이끌고 있는 박영수 특검, 대통령 조사에 앞서서 준비가 완벽해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특검에서는 검찰에서 넘겨받은 관련 수사 기록의 검토 막바지 단계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대통령이 얼굴을 나타내지 않았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청와대 경호실, 의무실 그리고 관저에 대한 강제 수사의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자, BOA가 보내드리는 서울통신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한국은 독감에 휩싸여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닭, 오리의 조리독감 상황은 여러 차례 전해드렸었는데요. 어린이와 학생들 사이에는 독감이 유행하고 있다면서요.
네. 닭과 오리는 고병원성 조리독감에 시달리면서 사상 최악의 피해를 낳고 있고요. 사람들은 A형 독감에도 시달리고 있습니다.
네.
전국의 병원이 지금 독감 환자를 북새통일합니다.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이 학생들 중에서 독감에 걸린 경우가 일주일 사이에 4배로 급증하는 등 학교 수업 또 시험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할 정도의 상황입니다. 지금 한국에는 독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어 있습니다.
독감은 일반 감기와 증상도 다르다고 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원인도 증상도 다르고요. 치료법도 다릅니다. 독감은 뭐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일단 열이 아주 높습니다. 39도가 넘는 고열에 심한 근육통을 동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하루 5시간에서 많게는 10시간가량 공동생활을 해야 하는 학교에서 이 독감 바이러스가 옮겨지고 있는 그런 온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12월 들어서만 학생 독감 환자가 570여 개 학교에 7,300여 명이나 되는 것으로 확인이 됐고요.
네.
강원도 원주의 경우에는 2개 고등학교에서 독감이 집단적으로 발병해서 수업과 시험도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정도입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전형을 막기 위해서 독감에 걸린 학생들 학교에 오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또 학교 재량에 따라서 학교에 오지 않아도 결석 처리하지 않는 등의 조치도 하고 있습니다.
네, 독감 소식 들어봤는데요. 조류독감 상황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은데 현재 조류독감이 최고 위기 단계에 있다고요?
네, 지금 경계 단계였는데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오늘 조정됐습니다.
네.
가장 높은 단계입니다. 일시 이동 중지 조치를 내렸는데도 멈추지 않는 그 확산세 그리고 지역 간의 수평 전파가 확인되고 있고 또 겨울철 철새로 인해서 더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는 판단 때문입니다.
사상 최악의 조류독감, 이 살처분된 가금류 규모가 1,500만 마리를 넘어섰다고 하죠?
네네. 살, 닭과 오리 매출이 1,500만 마리가 살처분됐습니다. 사실 그 지난 2014년에 조류독감 상황을 계속 비교를 하고 있는 중인데요. 그때는 195일 동안 1,396만 마리가 살처분됐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지난달 16일 아직 한 달이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네.
뭐 28일여 만에 지금 1,500만 마리의 피해 상황이 났기 때문에 규모로도 그렇고 시기로도 그렇고 역대 최악의 조류독감 사태가 만들어진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조류독감 발생한 지역에서 다시 또 확산 판정이 나오고 있어서 지역 간에 지금 전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의 조류독감 방역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런 지적이 강하게 일고 있고요. 또 너무나 많은 그 피해 규모가 발생하고 있어서 방역 인력이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원래는 24시간 이내에 이 감염되거나 처리해야 될 이 가금류들 살처분을 해야 되는 그런 방침이 있는데 이 방침이 지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것, 사상 최악의 조리독감 사태를 초래하고 있는 요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식탁에 올릴 달걀도 귀해졌다고 하죠?
네네, 값도 올랐고요. 물량도 부족합니다.
네.
알 낳는 닭, 그 산란계 농장도 조리독감 피해가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그 알을 낳는 닭 817만 9천 마리, 뭐 818만 마리 정도가 살처분됐는데 이게 한국의 전체 산란계 닭의 한 11%가 넘는 규모입니다.
네.
고기용 닭 피해는 전체 한 0.6% 정도에 불과하기 때문에 아직 뭐 닭고기 수급에는 큰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계란 수급은 지금 비상 상황입니다. 대형마트에서 달걀 30개들이 한 판의 가격이 $5.8입니다. 평소보다 1달러 정도가 높아졌는데 또 오를 거라는 얘기고요. 올라도 수량이 부족해서 이 오후 정도가 되면은 대형마트에서 계란을 살 수가 없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한 사람에 한 판 이상 살 수 없도록 또 제한하고 있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걱정은 어느 지역에서 조리독감 신고 직전에 닭 10만여 마리, 달걀은 200여만 개가 전국으로 유통된 것이 확인됐는데요. 이 조리독감 파동에 농장뿐 아니라 지금 한국 사람들의 식탁, 먹거리 안전에도 지금 빨간불이 켜져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날씨가 추워지면 조류독감이 더 기승을 부린다고 하는데 걱정이 크겠습니다. 서울통신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도성민 기자였습니다. 잠시 후에는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 VOA 세계뉴스 뉴스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최근 이라크 힐라에서 폭탄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80여 명이 사망하고 많은 사람이 다쳤습니다. 당시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은 폭발물이 가득 찬 트럭을 도로변에서 터뜨렸습니다. 미국은 이 같은 무자비한 테러 공격을 비난합니다. 희생된 많은 사람들이 시아파 순례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시아파의 성지 카르발라에서 시아파의 아르바인 행사에 참석하고 돌아가는 길에 변을 당했습니다. 이 행사는 7세기 시아파 성인 이맘 후세인의 희생을 기리는 것이었습니다. 수백만의 시아파 신자들은 최근 며칠간 이라크 남부에서 이루어지는 이 행사에 참가하기 위해 몰려들었습니다. 이번 행사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리는 하지 순례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종교적 순례였습니다. 또 이 순례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알카에다로부터 자주 표적이 돼 왔습니다. 미군 희생자 가족과 이라크 국민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이처럼 끔찍한 폭력은 종파적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의도된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은 이라크 국민과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을 격퇴하려는 우리의 의지만 강화시켜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은 희생자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합니다. 동시에 이 같은 테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이 이라크 국민들의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기 위해 살상을 저지르고 있다는 또 다른 본보기입니다. 미국은 테러와의 전쟁 최전선에 서 있는 이라크 국민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전 세계적인 테러 소탕을 계속할 것입니다. 미 국무부의 존 커비 대변인은 미국은 이라크 당국자와 긴밀히 연락하고 있으며 다웨시라고 불리는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IL과 전투를 벌이고 있는 이라크 정부군을 지속적으로 돕고 있다며 이처럼 비열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을 찾아 정의의 법정에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미국의 소리 한국어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You reached Voice of America, Korean Service. Please leave your message. Thank you.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